Q&A 제목은 언제부터 신약시대인가요?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전서는 구약과 신약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가서 이렇게 펴보시죠. 마태복음에 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신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런 계보가 이게 쭉 나옵니다. 야, 지금 이게 교회 시대인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런 계보가 왜 나오는가?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 예수님의 이제 출생이 나오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을 쭉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문자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읽으면 그 나오는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이방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하고 상관 있는 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침례자 요한 나와서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도 유대인들의 메시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왕국이 땅에서 형성이 된다.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왕국. 그런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마태복음 10장에 또 가서 보시면 열두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면 10장 5절 가서 보니까 열두를 또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너희가 가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가지 말고 누구에게만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지금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또뭘 이런 이야기가 있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온 땅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말씀은 도대체 뭐고 여긴 지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지금 가라고 하는 이건 또 도대체 뭐고 이렇게 하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가서 막 선포할 때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믿음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설교를 하실 때 가서 보면 마치 다 행위가 있어야 무엇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정신을 잘 차리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만 요한복음엔 그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신약시대에 세 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고 사도바울의 서신서가 다 기록이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AD 90년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들에서 어떤 일을 한 건가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것도 많이 안 나오고 조금 이렇게 나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목사님들, 특히 율법적인 장로교 목사님들 마태복음 5장에서 9장,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상수훈 이런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행위가 없이는 도저히 안될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예를 들어 39절에서 42절 이런 데서 가서 보면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구원받을 걸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43절에서 48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또 구원받을 줄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런 분도 있고, 6장에 넘어가면 구제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특히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6장 12절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 개혁성경이 이거 죄라고 했는데 결국 빚이나 죄나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제가 우리 여기 있는 문영석 형제님 죄를 용서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가? 아니면 또 아까 읽은 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에만 지금 가야 되는가? 온 민족에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할땐 이렇고, 또 구약할 땐 이렇고, 마태복음 할땐 이렇고,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마태복음 예를 들어 23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23장 23절 가서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에도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십일조를 엄청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것도 하라 그러지 않았냐, 십일조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거 보면, 오, 정말 그러네. 예, 정말 그러네. 판단의 공의도 하고, 또 모두 해요. 11조도 요만한 것까지 다 하지 않으면 무언가 안될것 같은, 그와 같은 식으로 성도들 이렇게 몰아 세우고 있어요. 자, 이러는가 가운데 절정이 어디냐.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시면, 25장 31절부터 양민족과 염소민족들을 심판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1절에서 36절 쭉 읽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느냐,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왕이 40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이 가장 작은 자 하나, 이게 하면 그게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이 말씀을 교수가 선포하면 행위로 다 구원받는다고 아주 그냥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요. 드러내놓고. 자, 이런 말씀들을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여기 가서 보시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7년 환란기가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나누는 그 시점에, 이 환란기 때에 유대인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지금 어디, 믿음에서 이 행위가 나온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 전혀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마태복음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신약으로 생각을 하고 막 읽는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하고 그냥 딱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은 사람이라 마태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만 가지고 평생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한테 뭘 빼내기가 좋거든요. 충성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이거 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가 마태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강요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많습니다. 이래서 현 시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하냐? 신약 시대인데 구약식 교회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식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구약식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구약 플러스 신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 있죠? 어떨 땐 로마서를 갖고, 은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태복음에 가서 행위로 다 구원받는. 그러니까 성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행위가 맞아. 행위가 있어야 돼. 뭐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가 다 어디에 있어요? 신약 전서 안에 들어있잖아요. 또 더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 영어 성경책 안에는 빨갛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갛게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한건다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이 한 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 성도들이 신약 시대인데도 구약식으로 하려고 하든가, 신약과 구약을 짬뽕을 해갖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목사는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5월 되고 그러면 맥추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여러분, 맥추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가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추수를 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월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추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확은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이게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지금 맥주 감사를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신약과 구약을 짬뽕해서 그냥 교회에 이득이 되고 목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니 성도들이 너무 어렵고 뭐돈 내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이 가치관과 믿음 생활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만으로 돼?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야? 아니면 전적으로 행위야?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Q&A 제목을 언제부터 신약 시대입니까?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먼저 답을 드리고 할게요. 신약 시대는 엄격히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다. 그 전까지가 구약 시대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기 전까지가 구약 시대예요. 구약.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게다 어느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구약 하면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시대에 태어나시되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신약 시대를 여셨어요. 자, 가서 그 말씀이 뭔가 한번 로마서 10장 4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거기 가서 보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뭐예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예요. 구약 시대의 특징은 뭐냐?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분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씨로 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세요?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여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 다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신약 시대가 아니고 언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다. 이렇게 신약 시대가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 전까지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가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가 열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둘다 도랑에 빠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그렇게 얘기할 때 약은 언약을 얘기해 맞습니다. 근데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커베넌트가 아니라 테스타먼트로 기록이 돼 있어요. 테스타먼트. 그래서 커베넌트와 테스타먼트 이 차이가 굉장하고 이 테스타먼트라는 걸 전해준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자, 테스타먼트라고 한 이런 단어는 어디에 처음 나오냐?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26장 28절. 예, 거기 가서 보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며 27절,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새 상속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New Testament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안에 나와요. New Testament. 그래서 Testament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오직 신약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등에도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모세 율법 아래 살던 그와 같은 그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상속 언약을 여니까 그 이전에 했던 언약은 구상속 언약이 된 거예요. 옛 상속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구약. 그렇죠? 이 구약은 언제 세워진 거냐?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언약을 받으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지속된 그와 같은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모세의 그 구약이 폐지가 되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테스타먼트를 우리 개역성경처럼 언약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테스타먼트와 커버넌트는 이 원어 자체는 같은 원어예요. 디아데케라고 하는 그런 원어가 사용됐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가서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건 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특별한 약속을 이야기하며 신구약 전체에 합쳐서 295회가 나옵니다. 커버넌트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테스타먼트는 언약 중에서 어떤 언약이냐? 증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증거로 주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몇 번? 14번 나와요. 구약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냐? 새 상속 언약이 있는데 그것 전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엔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후에 주어진 모든 것을 새 상속 언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어진 모세의 언약은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이 테스터먼트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고 이 테스터먼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거 그대로 두시고 히브리서 9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 첫 상속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그런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요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자, 뉴 테스터먼트를 누가 여셔요? 예수님이 여시잖아요. 그런데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속 언약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뉴 테스터먼트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뉴 테스터먼트를 주시는 상속 언약하시는 그분이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 그 이후에 새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희생 헌물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도들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 테스터먼트를 상속 언약, 죽을 때, 그렇죠?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속으로 계속해서 물려주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속 언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는 상속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근데 개역 성경은 이 똑같은 원어 이거를 모든 것이 다 언약으로 번역했어요. 언약으로 번역하다 지금 이 구절에 오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언약으로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인, 지금 언약으로 번역했어요.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 안 하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기업이 되면 안 돼요. 상속 유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이 아니라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뭐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하다. 여러분, 갑자기 언약이 나오다가 유언이 나오니,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언약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언이 나와버리니까, 아니, 언약과 유언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상속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상속 언약은 어떻게 돼요?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이렇게 돼야 앞뒤가 연결이, 아,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을 여시는데 그걸 열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구나. 그 이후부터 신약시대가 열리는구나.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성경이 번역이 돼야 이 성경을 읽고, 아, 이게 신약시대가 뭐 구약시대가 뭔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언약으로다 하다간 갑자기 가서 지금 와갖고 뭐라고 지금 나와요? 유언이 나와버리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이 성경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왜 그래요? 신약 성경 이거 번역했던 개역 성경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언약 한번 보세요. 언약은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 그 언약이 죽어야만 꼭 견고해져요. 여러분 언약을 맺었어요. 아 살아서도 얼마든지 언약이 견고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도 여기를 언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유언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이 성경을 읽고는 도저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 새 상속 언약 이렇게 나올 때 이새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새 상속 언약, 즉 신약 시대를 여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은 죽은 사람이 주는 게 유언이에요. 제 아버지가 유언을 줬지만 저희 아버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는 건 유언이에요. 그걸 영어로는 will로 표현하는 거예요. will, 유언.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언한다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유언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주는 게 유언인데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다. 유언은 죽으려고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죽는 게 그렇게 돼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게 유언인데 예수님이 유언을 줬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죽어 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와 같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유언이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신성 모독을 하는 그와 같은 번역물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죽으면서 뭘 여신다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을 여신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뭐예요? 뉴가 가장 중요한 이제 지금까지 올드, 옛것 가지고 구약 가지고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죽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새 거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고 한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개역성경 가서 보세요. 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역성경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성경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새가 빠져서 이 성경을 읽고는 예수님이 신약을 여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주교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는 지금도 구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지금도 프리스트 제사장이 있어요. 지금도 맨날 미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뉴가 돼서 옛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천주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주교 사본에서는 다 뉴를 빼버린 거예요. 뉴는 없다. 뉴가 없어요. 천주교 사본에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사본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가 없는 게 돼요? 새가 없는 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찐빵이 있으면 제일 맛있는 게그팥 앙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헛빵이 되는 거라고. 찐빵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 이 성경을 읽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나 성도라 해도 그거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래? 교과서에 새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교과서에 새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게 대단히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새 상속 언약,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옛 상속 언약의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답습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 여기에 이제 사주를 받은 부패한 서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삭제한 거예요. 근데 킹제임 성경의 대본이 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용해온 다수사본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뉴가. 여기만 없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없으니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라든지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본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 여전히 구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구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사본은 다 배척한 거예요. 그럼 이게 개역 성경만 그러냐? 아니에요. NIV도 가도 뉴가 없어요. NASB 가도 없어요. 공동번역을 가도 없어요. 표준 새번역을 가도 뉴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사본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식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을 사용해서는 여전히 구약식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 어떤 분이, 아, 그럼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뭡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지금 이야기하니까, 아, 침례자 요한까지, 요한까지가 구약이고, 침례자 요한 이후로 예수님 살아있는 그때도 신약시대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언자가 침례자 요한이란 뜻이에요. 이건 지금 신구약시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대로 새로운 상속 이와 같은 그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이 시작이 되려면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침례자 요한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아직 살아계세요. 침례자 요한이 죽은 이후에 1년이고 2년이고 예수님 또 사역하셨어요. 이땐 여전히 뭐야?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그럼 언제부터 신약시대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여러분, 마라톤이나 뭐 이거 할때막 중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기, 피니싱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피니싱 라인에 들어, 뭐야, 피니시가 되면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약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완성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시냐? 마태복음 27장 5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구약시대 이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휘장이 있었어요. 지성소를 가리는 그런 휘장. 그래서 1년에 한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이게 쫙 펼쳐지니까 이제는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통하지 않고 누구라도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하나님이 세 번을 연거푸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갈라졌다, 갈라졌다. 왜 그래요? 이젠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고 이젠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찢어지고, 그렇죠? 어떻게 이제 직통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런 시대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약 시대가 열리면 구약과 신약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구약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구약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공영권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외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어느 면에서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야.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 계시면 에베소서 2장 11에서 14절, 17에서 18절, 3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신약시대 가장 큰 특징, 그건 교회다. 그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3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 그 신비를 알려주셨는데 그 신비는 뭐냐?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그 이전 시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그게 지금 알려졌다.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둘째는 구약 시대의 신정 정치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렸어요. 직접 다스리다가 나중에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체제예요. 이와 같은 그 신정 정치의 핵심은 뭐냐? 제사장과 성전이에요. 제사장이 없이는 구약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이는 구약 시대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느냐? 신정정치를 하는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식법과 그 백성이 지켜야 될 시민법이 있어요. 의식법, 시민법. 자, 이렇게 되는데 신약이 딱 열리게 되니까 휘장이 갈라진 이후로는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요 사이에 꼭 누가 껴야 되냐? 제사장이 껴야만 되는 거예요. 요게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휘장이 딱 갈라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요 끼는 게 없어야 돼. 이게 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 시대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하면 신약교회가 아닌 거예요. 천주교회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프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프리스트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신부가 제사장.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껴서 죄를 용서하고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교회가 천주교예요. 루터교예요. 그리스 정교예요. 또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면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한다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시기에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 구약시대가 폐기가 되면서 예수님 이후에 40년이 있다가 하나님이 아예 성전을 멸절시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제 없게 돼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되면 신약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걸 치장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걸 치장하는데 돈을 많이 쓰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신약교회가 아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구약의 의식법이 폐지가 됐어요. 짐승 희생물을 지금 드리고 뭐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고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고 맥주 감사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부과가 됐던 그런 일들을 지금도 요구한다. 그건 신약교회 아닙니다. 구약의 시민법이 폐지가 됐어요. 구약의 시민법은 뭐냐? 그것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든지 추방당하는 게 이스라엘의 시민법이에요. 예를 들어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 죽여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면 그 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시대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맥추감사 그 다음에 11조 이스라엘 땅에 살면 그거를 강제 조항을 해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죽든지 거기 밖으로 나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런 거를 지금 교회에 부과를 해서 11조를 안 내면은 심지어 지금 뭐 합동치고 이런 교회는 헌법을 지금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11조를 안 내면 회원이 안 됨. 그렇게 헌법을 바꾸는 교회 헌법을 그런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되 신약시대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 즐거이 기뻐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구약시대에도 10분의 1 정도를 드렸으면 신약시대도 내가 최소한 10분의 1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운데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못 드린다 그래서 도둑질했다 그러고 강도질했다 그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구약시대에 가능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자, 그래서 이거를 총정리하면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장 7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10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하나님이 아무 차별도 두지 않아야 이게 신약시대다. 근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왜 시민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왜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냐. 이런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 이후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내가 판결을 내린다.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시민법, 의식법, 그렇죠. 성전, 제사장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난 다음에 28절에서 29절 성령님도 여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뭐예요? 우상들. 그렇죠. 피와 목매어 중인 거, 음행. 이것만 멀리 하면,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에서 너희가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신약교회예요. 이게 신약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순서가,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초기 10년 동안은 믿는 사람이 100% 유대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특별히 100% 유대인, 8장부터 9장에는 사마리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구원받는 게 나오고, 10장에 가서 드디어 이방인이 구원받아요. 드디어 이방인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이 이후로 안디옥 교회 사역이 사도행전 11장이 이루어지면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요. 이런 가운데 아까 제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유의 헌장을 허락한 거예요. 구약시대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신약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 할례자들 위한 사역자인 베드로의 사역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누구 이야기만 나와요? 바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만. 그렇죠? 바나바도 안 나와요. 오직 이방인들에게 자유의 신약의 복음을 선포한 바울 이야기만 그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면 어디 가서나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지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28장 25에서 28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않냐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이게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28절 결론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해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교회 사역의 핵심은 이방인들로 넘어갔다.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온 세상을 한 2만 키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구약과 신약을 짬뽕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직 뭐만 가르쳐요? 신약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구약을 가르친 게 신약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의 헌법만 가르친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다 구약은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신약시대가 열려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하나님께 직통 나아가는 그런 체제 이와 같은 교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AD 90년경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에 니골라당이 출현했다 그랬어요. 니골라당.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 위에 그들 짓밟고 나서는 성직자 계급체제가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AD 300년 이후로 천주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목사가 뭘로 바뀌어요? 패스터가 프리스트, 제사장으로 바뀌고 영원한 단번 속죄를 부인하고 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희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며 제사장 체계가 생기며 결국은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이런 것들을 답습을 해오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을 쫙 나눴는데 이 두 개를 두루뭉술하게 서로 합쳐갖고 좋은 것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골탕 먹는 건 다 성도들 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황제도 그 뭐예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새끼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있고 새끼 교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부다. 이러한 체제를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체제는 저거에 무슨 교황이 있고 교단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고 총회장 이런 거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자유 독립교회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영향 끼치고 거기 하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구약식 교회를 하면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성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영혼의 자유는 성경을 내가 읽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게 영혼의 자유예요. 헌금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운영도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신약시대의 신약교회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래? 성경이 변개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신약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그 신약교회를 전달하는 거, 그게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부족하지만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